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청장년부 육진을 섬기고 있는 서동혁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3부 예배에 6년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쁨이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수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 만나서, 네,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앙.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땡땡이에요 라고 할 때, 땡땡을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말로 여러분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땡땡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 같죠? 나는 하나님의 땡땡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땡땡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마음으로 대답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장 무대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을 좀 소개하면, 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북쪽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헐몬산 기슭에 있었는데, 헐몬산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황폐하고 마른 땅입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그런데,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제가 이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없는 자연 사진 제가 안 찍었더라고요. 네,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 물이 많잖아요. 네, 나무가 무성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땅은 예수님 시대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당시의 그 유지들은 정말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신전을 짓는다든지 또는 뭔가 도시의 극장을 짓는다든지, 황제를 위해서 도시에 뭔가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가장 왼편에 그 신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거대한, 지금 저 신전들 뒤에 반석이 보이시나요? 저렇게 거대한 신전 중에 하나를 헤롯이 누구를 위해서요? 황제를 위해서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헤롯의 아들 빌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더욱더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의 빌립이라는 이름과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대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운 땅의 산 꼭대기를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옆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절이나 사원이나 또 어떤 뭔가에 대한, 뭐 신에 대한 비는 그런 흔적들이 있죠. 이 땅도 아주 오래전부터 바알을 섬기고 또 또 판이라는 목축업의 신을 섬기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황제를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과 여지껏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은 어디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초창기에 힌트는 기역이죠. 갈릴리죠.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호수가이죠. 호수가.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혜의 환경과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 앞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휘슬을 불면 전반전이 시작되고 또 휘슬을 불면 잠깐 멈췄다가 하프타임을 거치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16절 말씀 보시면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글씨 뭐라고 적혀있죠? 이때부터.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죠? 이때로부터.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로부터 이 말씀 이후에 4장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또 오늘 보면 16장 21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은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전반전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후반기의 사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나아와서 예수님 또 고쳐주시죠. 25절에 보시면 이제는 갈릴리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9장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36절만 보겠습니다.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가르치시는데 고치시는데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진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신전들, 황제를 위한, 우상을 위한, 그리고 갈릴리에선 보기 힘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이 되어 있죠?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또 세례요한이 심판을 선포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이나 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도 물론 너무나도 위대한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갑자기 말을 꾹 닫고 생각을 한참 하고 말할 때도 있고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거 물어봐 하고 이렇게 툭 지나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너희는 근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의 그런 주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번역상 우리가 주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전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과연 이 고백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고백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뒤에 어떻게 이 제자들을 인도해 나가십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팀에서 가끔씩 개편이 됐을 때나 가끔씩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또는 어떻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됐고 그런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모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어느 날 믿어졌습니다.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백독했더니 딱 백독을 찍는 순간 창세기를 열었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제가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EBS에서 요한복음을 예전에 강의하신 김이응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하셔가지고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강의를 하셨거든요. 아주 그 본인의 그 방대한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담아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처음 뜨는 썸네일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검색했던 시기에 성경은 거짓이다. 예. 제가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분이 저보다 요한복음을 더 많이 왠지 공부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겠죠.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배움이 없는 분도 어느 날 전도를 받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접하기도 하죠. 그 저희 어머니께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그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그 학교를 못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를 못 다니셨어? 여쭤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외가 쪽으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왜 딸을 공부를 안 시킨 거지?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독립운동을 하게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딸을 맡기고 공부도 시켜주고 잘 돌봐줘 하고 맡기고 갔는데 맡김을 받은 청지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60여 년을 글도 모르시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할머니께서 환갑이 조금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형제들, 저는 사남매인데 저희 형제들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부르셔서 집에서 자,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너희들은 찬양해라 이러셨어요. 찬양을 저희가 한 시간을 방에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이거 아시죠? 지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찬양해라 하니까 저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셨어. 어린 나이라 정확한 기억, 파편적인 기억이라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외갓집에 갔는데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배웠어. 글을 배웠어. 네. 성경을 읽으시려고 60이 훌쩍 넘는 나이에 글을 배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 너무 똑똑하시고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몇몇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구약의 시므온과 같은 이름인데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들으셨다라는 시므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 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성품이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그렇죠, 행동이 먼저 앞섭니다. 보통 반석, 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 우리 신랑은 망부석 같아, 망부석. 감정의 변화가 없고 든든한, 듬직한 사람인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반석과 같이 인도해 나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 삶이 너무 부끄러우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땡땡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땡땡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땡땡이 먼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과연 이 고백의 의미를 다 알고 고백을 했을까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 친구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이분이 영접하긴 했는데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고는 확신은 있는데 그 다음에 배움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잘 지금 모르겠어. 나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때로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후반기를 시작하는 호루라기와 같은 신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반기,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지금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의 황제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지금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길길이 뛰기 시작해요.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원하시지만, 원하고 있지만, 고난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 고난 없는 영광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23절 말씀.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 말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목소리와 비슷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게. 단, 너 나에게 절만해. 힘들 필요 없다.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뭐터러 그렇게 고생하시나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당장 알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그가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 이곳이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함께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 붙잡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서 행하는 삶을 보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그 설교하신 책을 예전에 내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시작.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오해한 채 번영의 신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힘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수년간 기복주의를 조심하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담임 목사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작은 결정과 삶의 걸음은 과연 베드로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은 싫은 삶,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건 내 뜻대로 할게요 라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가 마친다면, 이 말씀이 마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제는 오랫동안 함께 관계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만 줄 수 있니?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제껏 한 번도 나에게 채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 네, 잘 안 들려서 빌려까지 들었는데 빌려주시는 분도 있겠죠. 넉넉하거나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빌려주는 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엄마, 사탕 봉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저희 딸이 어릴 때 레파토리예요. 내가 갖고 있을게. 아니야,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돼. 엄마, 하루에 하나만 먹을게. 근데 나중에 봉지 확인해보면 절반이 없습니다, 절반이.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 아십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또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구약에서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뭐인가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망이 교회를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승리의 선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 전체를 세워갑니다. 균형을 잡아갑니다. 모퉁이 돌이 틀어지면 건물 전체가 틀어지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큰 신전들은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다 무너졌어요.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눌렀지만 로마 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있고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 제자들의 그 민족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그 직무를 이해할 때 열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했던 직무를 열쇠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직무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이제 너희들이 가르칠 수 있게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네. 율법을 메고 푸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근데 메고 푸는 것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인데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메고 푸는 표현이라 이렇게 메고 푼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메신 것을 푸신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메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너희라는 복수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데 당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 너에게만 주는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와 신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아름다운 자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반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벽한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대로 우리가 100%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당장에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우리는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주차가 너무 불편하고 아기들을 안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제가 청장년부 육진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 고충들을 많이 듣거든요. 아, 나는 왜 자꾸 주차 그 신청했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지? 이제 더운데 그라운드 3일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왜 우리 목장은 모이는 장소가 맨날 이렇게 열악하지?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줄은 왜 이렇게 긴 건지? 우리가 근데 현실적인 삶의 고민들이 여전히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을 이미 이루고 성취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갈 거니 너는 내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니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화려하고 수려한 곳으로 부르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황제의 신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예수님이 초라한 옷을 입고 아무도 이제는 따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의 땅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묻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누리는 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는 둘째치고 그냥 돈 걱정하지 않는 삶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겠니? 너는 이 초라한 나를 보면 무엇이라고 네가 대답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낮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미 풀고 온전케 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